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8절로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개정개역으로만 읽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 때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모임도 갖곤 하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탄이 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즐거움의 여파 때문에 그런지 기대가 되는 그런 절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성탄절, 성탄일이 25일 그 수요일 주간에 이렇게 한복판에 딱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일 날 저녁에 또 작년에는 없었죠. 아마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성탄 2부 예배와 또 행사를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또 예배하시고 또 즐거움도 나누시고 그리고 또 선물도 좀 받아가시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 항상 또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에 관한 문제들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우리에게는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 이슈.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 받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굉장히 좀 난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건 믿음에 관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그러면 그거는 미신 아니냐 뭐 맹신 아니냐 이렇게 또 따지면 그렇지 않다고 또 우기다가 결국은 또 이제 또 싸움도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론은 아유 믿기 싫으면 권두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또 내년에 이 논쟁을 또 다시 치러야 되는 이런 또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많이 다루는데 특별히 이 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탄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이런 이슈와 함께 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도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라는 것이죠. 근데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또 승천을 합니까? 이게 그냥 들리는 말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그냥 그런 것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꼼꼼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도대체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이것도 참 믿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또 재림은 그렇습니다. 미래의 약속인데 이 미래의 약속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여튼 삶의 이 굵직굵직한 단계마다 우리에게는 이 좀 묘연한 이슈들을 남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예수님에 대해서 알 것 같다가도 모르겠고 그래서 또 사람들 사이에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또 논쟁과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트러블 메이커신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탄에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셨다. 부활 때는 성령으로 또 부활의 생명을 입으셨다. 또 오순절날은 어떠세요? 오순절날에는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새롭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120문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교회라는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생명의 공동체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오늘날 2000년이 지나기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날 옛사람의 자연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해야 할 존재가 있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주님의 탄생으로부터 오늘날의 거듭남의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현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모든 단계 속에서 생명 주시는 분으로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좀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생명 주셔서 잉태하시고 잉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이 새 생명의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라는 이 큰 그림, 이 큰 그림을 우리가 좀 함께 살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은 30절에서 33절 사이에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생뚱맞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죠. 아, 정말 당황스러웠겠죠.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망하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기들 식의 말대로요. 그런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 그 다윗의 왕위가 그에게 있을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으로 보시면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쌀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크신 능력이 주관할 것이라 이거죠. 도미네이트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역사를 들어보면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능력이 감쌀 것이다.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1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이 마리아 소녀에게 듣기가 이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반응한 것은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여종.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말을 듣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하시니까 나에게는 그것이 너무 거북하고 힘들고 그리고 이치에 닿지 않는 어떤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 여종임을 자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말씀대로 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게 범상치 않은 여인이죠. 이 대화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근거. 이렇게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고 예수라 하고 위대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영원할 것이고 거기까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볼 수 있죠. 그것은 35절에 나오는 아까 우리가 같이 함께 본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감쌀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임할 것을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날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출생을 우리는 항상 이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사람의 출생이 자연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산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플러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구약 말씀의 전통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유대의 전통 속에서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꼭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초자연적으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안 것 더하기 그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다. 내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내게 일어날 것도 순적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아마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갖게 되는 믿음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말씀과 씨름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일이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속에서 마리아가 씨름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다. 과학적인 어떤 이론과 설명을 넘어서는 분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들었고 경험했고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는 그 상황은 무질서요. 그 창조 이전의 상태였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자연 법칙이 발생하기 전의 그 상태라면 당연히 이 자체가 초자연적인 상태이죠. 이 초자연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역사하셨을 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를 과학적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인간이 스스로가. 그리고 이 과학적으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조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성경과 대조를 해보면 이것은 분명히 거짓 신조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과학적인 사실도 근본으로 하지만 초자연적인 그런 분명한 사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 후까지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그 생명 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창조 때부터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같이 보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역사의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탄생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별표를 표시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죠? 3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실 때 침례를 받으시죠. 침례를 받으실 때 누가 임하셨죠?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래서 침례 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증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죠. 제가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린 바입니다. 부활하실 때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언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그 문맥을 보면 이건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 다음에 열흘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죠. 이 성령이 임하셔서 무엇을 태어나게 하셨죠?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탄생입니다. 교회는 조직으로 탄생한 게 아니라 생명체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생명을 가진 이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로 먼저 교회를 인식하시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령 시대가 임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까만 게 보이는데 왜 계속해서입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내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많이 그려놓은 겁니다. 이때 누가 생기죠? 거듭나는 역사가 생깁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세상에 어느 날 끝이 오죠. 끝이 오면 끝이 오는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이죠. 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고 계시는 것, 거하고 계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 때 입으신 그 생명, 또 교회 탄생할 때 받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받은 또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생명의 완성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살던 수준, 이 수준으로 그냥 맞춰지지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완성되는, 충만하고 또 풍성하고 누가 보아도 확실한 그런 상태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다시 한번 제가 이걸 복습을 하겠습니다. 별표 사건들이 네 개가 보이시죠? 아유, 이게 천천히 커지네요. 네, 별표 사건들, 이 네 사건만 먼저 네 개의 범주로 보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생명받음이죠. 근데 생명받는 것과 더불어서 누가 주시나요? 이 네 범주에서 생명을 누가 다 주시나요? 성경의 선언에 의하면 성령님이 다 주세요. 이제 온통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 계시는지를 몰라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신 분이 이제 자기가 난 거듭났다라고 확신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거듭남은 과학적인 사실의 기본으로 해서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면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셨습니까? 초자연적인 역사죠. 내가 거듭난 생명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거 믿으시죠? 예.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도 초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는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왜 안 되죠? 된다 말이죠.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좀 일관성이 있어요. 컨시스턴트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위대한 생명의 완성을 우리가 실제로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역사를 그치지 않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 한 분에게서 그치지 않고 교회로, 교회 그 당대의 교회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때의 교회로, 또 그 다음 때,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또 앞으로도 거듭남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새 생명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것에 어떠한 분명한 끝날이 있을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생명 주심의 역사는 시작으로부터 끝나는 때가 있다. 완성되는 때가 있다. 이것을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이건 이제 계속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제가 다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거 또 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오늘 이 슬라이드 카피해서 데스크에다 놔뒀으니까 이 도표랑 같이 가져가셔서 집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방송부에 넘기겠습니다. 네, 잘 썼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죠. 새 사람임을 자각하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주심의 역사 속에서 창조 때 생명주심과 무관하지 않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미 그때 생명주시는 성령, 성령은 그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무질서하고 정말 그 공허한 그런 상태를 품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 말은 그 무질서한 창조 이전의 상태를 품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령이 그 상태를 품고 계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대로 생명체들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창조가 되는 그 사건, 이미 초자연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발생한 그 창조의 사건이 계속해서 면면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역사는 계속 그치지 않고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7장 같은 데 보면 이제 마른 뼈가 이제 골짜기에 가득했죠. 마른 뼈라는 것은 죽은 존재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이 성령의 생명 주심에 의해서 이제 살이 돋고 근육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막 뼈다귀들이 막 도덕도덕하더니 막 이렇게 붙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동화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늘 생명 주시는 역사를 창조 이전부터 이렇게 가져왔던 계획의 실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한 이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우리 모두가 다 오늘날 이 새 생명을 받는 구속의 역사를 여는 첫 단추가 되는 거죠. 누가 시작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시작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작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죽음 후 부활 그리고 오순절날 교회의 탄생, 성도의 거듭난 이런 모든 생명 주심의 역사는 한 유니트의 사건으로 보시는 것이 확실해요. 좀 제가 어려운 표현 썼습니까? 한 유니트로 보시라는 말은 이것에 뭐가 하나가 어긋나도 그 유니트에 하자가 생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에 의해서 거듭났는데 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실 수가 없지. 만약에 이렇게 믿는다면 이것은 주님이 일관적으로 행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 이미 또 그것을 위해서 창조 이전부터 역사하셨던 생명의 역사의 그 흐름을 딱 내 자신 끊어버리는 역사가 끌어버리는 일이 된다,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최고로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최고로 어렵게 들리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탄생의 사실 위에 창조주 하나님은 그날로부터 창조 때로부터 생명 주시는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우리는 이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 가지 사실만 제가 더 첨언하겠습니다. 뭐 이 세상이 모두 다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건 다 이제 아실 텐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학적인 이 이치가 신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거 깨트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과학적인 이론과 이치를 설명하는 이 차원에서 잠깐 좀 벗어나려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차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성경을 열심히 깨닫고 그리고 아 성경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단 그걸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 물론 초자연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받아들였을 때 이것을 과학적인 프리즘을 통해서 설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다라는 그런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프리즘을 가지고 비춰서 보면 그럼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또 없는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우리에게는 과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초자연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분명한 프리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 안에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과학적인 프리즘에다가 갖다 끼워 맞추고 같이 혼용하시지 말라 이 말이죠. 아, 어렵죠. 근데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딱 들어왔던 생각이 뭐냐면 아 이렇게 창조 때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 주심의 역사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행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게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야 이게 진짜 그게 더 믿어지지 않을 일이다. 일관성을 깨도 그렇게 깨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구속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구속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시지 못했다라고 말한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태어난 것을 거부한다고 말한다면 그럼 그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흠집을 내는 그런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생명 주심의 역사를 이렇게 쭉 큰 그림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 생명 주심의 차원에서 우리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 생명의 완성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기대할 수 있겠죠. 소망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한 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는 현재 이 수준에서 결코 끝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마리아와 같이 생명 주시는 성령의 역사, 생명의 그 존재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잘 살아내신 예수님께서 나의 본이 되신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 라는 그 믿음. 그 두 가지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죠. 2019년도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거듭나게 하고 또 거듭난 분이 있다면 또 생명으로 새롭게 하고 하는 그런 거듭남과 새로움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견고히 붙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가 이제 올라와서 찬양을 할 텐데요. 제가 좀 짧게라도 우리 성가대와 또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이 성탄을 맞아서 정말 성령께서 생명 주심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생명의 계속되는 부요한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을 같이 함께 붙들고 하나됨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공동체 또 여기 참여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 위에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가 준비한 이제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또 지휘자님과 또 우리 반주자님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크신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찬양을 통해서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